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3월 첫째 주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으시죠?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우리들을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은 아직 먼 것 같은 일상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인식, 즉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겐 긍정적인 힘이 나오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의 무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꽉 붙잡혀 있으면요,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감사할 이유를 찾다 보면 환경을 보게 되면서 더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생각의 전환 어떠실까요?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많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의 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3월 예쁜 주님의 딸로 감사함이 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한 주간 건강하셨죠?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매님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게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며 부르짖고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네.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위로의 문구를 보고 들으면서 이 또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 수인 자매님이 조금 아프세요. 네, 그런 아픈 가운데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과 힘듦을 주시나요? 라는 원망과 불평이 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회복에 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힘듦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망하고 좌절됨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신가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지 않으세요, 수인 자매님?
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우리 감사의 거리를 일상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인자매님, 남조선에는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말하는데요.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우리 수인자매님의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감사의 고백을 적용해 보세요. 감사 고백은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감사 고백. 우리 수인자매님 이 말에 공감이 많이 가시나요?
예, 100% 공감합니다.
100%요? 네. 네네. 맞아요. 물 없이도 언제나 복용할 수 있는 감사 치료제. 부작용도 없대요.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고백으로 여러분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때에 더 큰 감사를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관계 읽기, 건강하지 못한 엮이는 관계, 틀, 네 가지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 첫 번째는 누구와도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순응형으로 거절이나 자기 주장을 잘 못합니다.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니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 사는 모습이 많고 자신의 생각, 감정, 좋아하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잉 책임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돌봄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그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관계 방식으로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거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를 잘 모르고 과도하게 타인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을 외면하고 상대방을 돌보는데 집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 타인 중심적인 관계 방식을 갖게 됩니다. 주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이 보여지는 관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순응형과 돌봄형의 특징은요, 타인 중심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방어형은 관계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관계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사람이 다가오면 먼저 의심을 하고 가까워지면 뭔가 위협적일 듯한 불안감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관계를 차단하거나 거리두기를 하는 관계 방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바로 지배형입니다. 초점이 방어형과 같이 자기로 향해 있지만 자기 중심성이 가장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배형은요, 늘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견이나 갈등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형은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잘못된 자기애로 이런 지배형의 사람들은 자기 우월감이나 스스로 특별하다는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배형은요, 관계 속에서 고통이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힘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은요, 건강한 관계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으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아는 것이겠죠?
네.
나부터 달라지고 변화하려고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매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자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의 차이가 다름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요,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 치유 두 번째 시간으로요, 내가 자라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자매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저희 집은 아버지는 거의 부재가 많은 편이어서
네.
어머니가 전반적인 가사를 덜벗인 편인데요. 어머니 성격이 온순하고 현모양처의 성격인 어머니 성격하고는 반대로
네.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 문제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성격이어서
네.
양분의 조절이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남들보다 눈에 띄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시대의 부모님들이다 보니
네.
그러한 우리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인자매님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저의 시대의 부모님들이 거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자녀 굶기는 것, 굶기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예, 부모님들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와 대화하기에는 좀 부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몰았다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몰아서 대화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시는 일이 거의 태반이어서
네.
그 외에는 일 때문에 계속 나가 계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네. 아, 그러셨군요. 어머님이 혼자
네.
예, 살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참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내가 자라온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가정은 무슨 뜻인지 우리 사전적인 의미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가정이란 무엇인가요?
가정이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며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편적으로 주로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비혈연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정의 구성원을 우리는 특별히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네.
그 구성원들은 부부, 부모, 자식 관계로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은요, 가정의 틀 속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생활합니다. 특히 부부로 시작된 가정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태의 열매로 주신 자녀가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요. 그 가족 구성원은 부모 자녀 관계로 확장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정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능이 있군요.
네.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가정에는 먼저 두 가지의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가정이 어떤 기능을 더 강화시키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은요, 가족 내에서 상호작용과 역할 수행이 건강하고 조화로운지 아니면 갈등과 불균형이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가정에도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수인재미님이 순기능 가정에 대해서 다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순기능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한다. 순기능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조화롭고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네, 그렇습니다. 순기능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 게 있겠죠. 그 특징들이요.
네.
다음은 순기능 가정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가족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나누는 가정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고나 비난이나 판단 그리고 무시하는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강압적이지 않고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중요시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모습이 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공감하는 모습이 가족 구성원 간에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 공감의 첫 번째 모습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렇구나, 좀 더 말해주겠니? 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셨어요. 그래, 그렇구나, 좀 더 말해주겠니? 이런 언어적 습관의 모습이 바로 공감적으로 다가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순기능 가정의 특징은요, 바로 역할의 균형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부모, 자녀들이 적절한 역할을 서로 잘 수행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즉, 역할 균형이란 각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모는 부모됨으로서 해야 하고 감당할 역할이 있지요. 자녀들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들의 역할 감당을 보면서 부모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한 역할 감당이 참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역할 균형의 모습은요, 자녀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권한을 준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자녀들이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조금 구별되게 했죠.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존중하는 모습이 중요하네요.
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어주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는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자존감의 능력을 키워지고 성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자 여러분,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역할의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 이런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역할의 모습이나 색깔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한 구성원이라도 가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알지만 그 역할을 회피하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정의 모습엔 갈등이 많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싸매지 못하는 반복된 악순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족 구성원 특정한 사람에게 어느 역할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어떤 그런 강요하는 환경 또 상황으로 인해서 한 가족 구성원이 여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그 기간이 오래된다면 바로 아픈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역기능의 가정에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정생활에서 가족 간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에 의해서 부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족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항상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는 용웅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세 번째는 대리 배우자입니다. 종종 정서적으로 배우자의 역할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아이가 어려움에 처한 부모의 상담자 및 대리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말 없는 아이입니다. 말썽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는 문제가 자라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소극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신자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족의 역할의 모습. 자, 희생양, 영웅, 대리배우자, 말없는 아이. 네 가지의 역할 모습을 보았는데요. 수인자민이 어떠신가요? 아버님의 부재가 많으신 그 가정에서 맏딸로 자라나셨죠?
네.
네. 그러면 예, 이런 가족의 역할 모습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맏딸에게 많이 의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생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요구하셨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외에도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
네.
첫 번째 희생양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영웅 그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대리 배우자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로 말 없는 아이의 그런 역할 놀이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위에 오빠가 있다 보니
네.
그래도 한번 걸러져서 나한테 오기는 했지만 소소하게 내가 그 네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살아남기 위한 가족 역할은 어느 한 부분만 두드러진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역할의 분담도 있지만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어쩌면 다 예,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생양의 역할이나 또는 말 없는 아이, 또 영웅 대리배우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의 기질과 다른 성격이 형성돼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수인자매님은 이런 역할 분담을 하면서 내 모습 같지 않은 내가 보여질 때가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의 그때는 느끼지 못했었던 것들인데
네.
어르신들 말이 제가 애늙은이 같다는 말도 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른처럼
네.
되게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지고 또 나름대로 어린아이였지만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른들처럼 생각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애늙은이 같다. 철이 빨리 드신 건가요?
네.
네. 네. 철이 빨리 드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 수인자매님의 나눔처럼 가족의 역할 속에서는 다양한 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 분담, 예,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에는요. 엮이는 가정에서 보이는 건강하지 못한 역할의 모습을 다룰 것입니다. 즉, 순기능에서 역할 분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정서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순기능의 기능 세 번째는 바로 감정적인 안정과 지지예요. 즉, 당연히 이런 가정 모습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서로 지지해주고 힘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되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될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감정적인 안정과 지지는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역기능적인 역할의 모습에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역기능의 역할의 모습은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기능의 역할에서 보이는 공감 또 마음의 안식처, 감정의 지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순기능의 특징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변화가 있거나 위기에 잘 적응한다는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순기능의 모습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특히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경청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수인자매님 어떠세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와의 대화는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셨다 그러는데 집에 계시는 또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신 엄마와는 어떻게 대화가 잘 지지되고 안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셨나요?
예, 감사하게도 또 엄마의 성격이 온순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의 성격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하네요. 네.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네. 엄마와 잘 소통하는 예, 그런 우리 수인자매님의 예,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예, 부처선 신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순기능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보이시다면 어떤 순기능의 특징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좋은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신기능의 모습이 더해지시고 신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의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 같은 분 없으십니다. 늘 이런 주님을 붙들어 주와 동행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인데 본문이 조금 길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거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 본문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고 제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총 세 번 재판을 받죠. 누구누구에게라고 했죠?
네, 첫 번째가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빌라도입니다.
네, 빌라도이고
또 헤롯입니다.
네, 헤롯.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했나요?
네,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심문하는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심문하는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22장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고 70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네, 신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질문이었네요.
네, 그런데 공회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일까 싶어요.
글쎄요.
네, 결코 아니었죠. 공회원들은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네, 여기서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1호 복원 때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지 물어본 것은 빌라도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소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곧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자칭 즉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혹시 왕이라고 고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엄연한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점령당한 유대에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해 반역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고소하려고 했던 거군요.
바로 그런 거죠.
혹시 로마에 대한 반역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면 공회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심문한 것이군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공회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헤롯은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공회가 아니라 이제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네, 헤롯은 예수님을 심문하는데 헤롯의 관심은 어디냐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헤롯에 대한 헤롯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했군요.
예.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관심 있는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요. 그리고 기어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나서 세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했나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 종교자들과 몇몇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할 때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빌라도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인 유대에 사람들의 소요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근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소유와 갈등이 일어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공의로운 재판보다는 유대를 다스릴 때 정치적인 안정과 편의가 더 중요했군요.
그런 거죠. 공의로운 재판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편의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한번 살펴자 보십시다. 결국 예수님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 그리고 헤롯의 잘못된 욕망, 예수님에 대해서 이적을 보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빌라도의 비겁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좋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예수님을 대우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때로는 모욕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제가 한번 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할 때, 주변에서 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혹시 어떻게 대우하시던 거예요? 물론 이제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또 나쁘게 보는,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저는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뭔 교회냐 돈 벌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 말 들을 때 어땠어요? 우리 사라자매는?
저는 뭐 그냥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지나갔어요. 네. 오.
교회 나와봐. 뭐.
아, 그랬구나.
너도 교회 나와봐. 교회 좋아. 나오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의연하게 네. 또 대처를 네. 했네요. 네, 우리 은미자매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비난받아 네. 본 적은 없고요. 대체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도 혹시,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겠지만 각자 또 다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세 번이나 얘기해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공회원, 빌라도, 헤롯, 군중들 가운데 진짜 누가 죄인인가? 진짜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누가 진짜 죄가 없는가?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군왕들과 대중들은 자신의 욕망과 공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이고자 해요. 오로지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 자가 주어지는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게 대우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얻어지는 대가는 세상의 좋은 대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혹시 우리 최근에 우리 두 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해요.
네, 저는 이제 교회 친구들과 네. 교제를 할 때 식사하고 네.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이제 저희들 주제가 보통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것이거든요.
야, 좋다.
그래서 최근에도 친구들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작년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올해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임재를 느끼고 평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야, 좋은 또 공동체 또 친구들이 있네요. 네. 그 속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네요. 아유, 참 좋습니다. 네, 은미 자매님은?
네. 네, 저는 올해 들어도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 저의 필요와 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고요.
맞아요.
정말 가기까지는 힘든데
가기까지가 힘든데
네, 가서는 정말 그 은혜 받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런 맛에 오지 뭐 또 이렇게 되죠.
그럼요.
그래요. 참 우리 두 분 또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내용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코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혹은 우리의 나눔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요.
예수님의 헌신과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좀 더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또 근거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라자매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네, 우리 은미자매는?
네, 저는 오늘 말씀 나눔 중에 헤롯의 잘못된 욕망과 빌라도의 비겁함 인데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로 비롯된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잘못된 욕망과 또 비겁함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거를 조금씩 더 극복하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믿음을 쌓아야만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은미자매는 참 자기 통찰을 잘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정직하게 잘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 이렇게 유익한 조언이라고 할까? 아,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나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높이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미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욕망이 있거든요. 비겁함이 있고 지금 사실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헤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보다는 예수님의 이적을 더 기대하거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고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 잘못된 기대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모두 비겁함이 있고 잘못된 욕망이 있고 공회원들처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높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다 보면 이렇게 절망만 해요. 낙심만 하게 되지.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그냥 나를 받아들이는 거지.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래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고 네.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성경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이렇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들으시라고 또 은미자매 나눔에서 한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대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일상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